우리는 치명적인 죄들로 알려진 몇 가지 죄악들에 관해 공부해 왔습니다. 자만심, 시기심, 영적 게으름의 죄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탐심의 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종종 호환되는 단어로 둘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 사이에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띱니다. 차후에 그 미묘한 차이점을 따져보겠지만, 일단은 이두 용어를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탐심의 죄를 영적 부패 및 타락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놀라울 만큼 영적 파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레미야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 및 영적 해이를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기절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탐심의 죄는 우리와도 연관된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탐심의 문제가 사회 전체에 너무나 만연하여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청렴결벽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물질적 이익을 쫓는 탐심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마저도 탐심을 부렸다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땅을 세습받았고, 백성들에게서 받는 일정한 몫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요가 충당되었음에도 그들은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그들 또한 탐심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탐심의 죄는 함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탐심이 물질적 이익을 쫓는 강박적 욕구에 따른 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경우에 탐심이란 죄는 물질적 이익을 향한 과도한 욕망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 예로 주님께서는 물질적 이득을 향한 탐심이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기절은 과히 폭발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정반대의 두 대상을 설정하셨습니다. 한 한쪽은 하나님이고 반대쪽은 재물, 즉 돈입니다. 탐심은 일종의 돈을 향한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을 제압하고 우리가 지닌 삶의 모든 가치, 우선순위, 목적 및 의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탐하는 자는 하나님과 물질적 이득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탐하는 자들이 겪는 그 전쟁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중 하나를 택해서 미워하거나 혹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적 이득을 미워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그 둘의 위치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을 절대적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 의미로 미워한다고는 결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혹은 적어도 자신의 삶에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뜻은 상대적 의미로 덜 사랑함 혹은 적은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적 이익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그분을 물질적 이익보다 덜 사랑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둘 중 어디에 의지하는지는 우리가 섬기는 진짜 주인을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돈, 그 둘 중 하나에 충성할 것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상대적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원으로 주신 일자리에 나가 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에 나가 일하는 것은 돈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느냐 혹은 그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를 나머지 다른 하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경이 여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심이 우리의 영적 활동에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또한 탐심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때때로 탐심은 사람들을 물질적 이득을 위해 살도록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헌신과 관심과 삶의 목적을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데에 두다 보니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는 놓쳐버린 채 일시적 이득 때문에 평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순간적 유익을 위해 영원한 이익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고 획득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탐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종종 탐심은 사랑과 혼동되곤 하는데 무언가를 향한 강력한 사랑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강력한 욕구가 탐심의 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탐심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탐심에 사랑이 들어있을지라도 탐심은 사랑과 다릅니다. 또 탐심은 갖고 싶은 마음과 혼동됩니다. 하지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 소유물에 꽂힌 탐심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그 소비는 필요에 의해서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좋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경우입니다. 우리는 수집하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직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을 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탐심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은 오직 그것의 한정된 차원의 문제이지만 탐심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탐심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욕구입니다. 따라서 탐심은 위험한 동시에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사람됨의 일부이며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구라는 것은 또한 무언가를 원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욕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구가 특정 목적들이나 방법들과 합쳐져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그 선악의 경계를 밝히기가 난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욕구들도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는 악한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과도한 욕구로 그 한계를 모릅니다. 소유욕이 너무 지나쳐 필요 이상 혹은 합당한 선 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주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탐심은 소유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물질적 부, 상황, 혹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듭니다. 탐심이 과도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에 탐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포함해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소유하고픈 그 대상에만 온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탐심은 강한 소유욕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획득하고 소유하고픈 강한 욕구를 드러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명받았지만 주일에 일을 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일에 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탐심은 탐욕과 미묘한 차이를 두고 아주 가까이 공존합니다. 1828년 노아 웹스터 영어사전에 의하면 탐욕은 구하는 대상을 지나치고 과도하게 갖고 싶어하는 욕구, 주로 부정적 의미로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 혹은 욕심을 뜻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욕구 혹은 열망입니다. 한편 탐욕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소유한 특정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에 반해 탐심은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욕구입니다. 곧 탐심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그 악한 생각을 처단해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단해 없애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본성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탐욕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시기심에 차이는 열정입니다. 따라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타인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 분노와 고통을 느낍니다. 넷째 탐심은 욕구인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욕구라는 데 있습니다. 탐심은 물질적인 것에서 최고 가치를 찾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법도 마음의 온 관심사도 물질적 획득이 되고 맙니다. 탐심은 소유하는 것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되므로 끝내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탐심은 만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영적 명령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 5절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탐심은 우리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게 하므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탐심은 언제나 더 원합니다. 잠언 15장 27절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의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탐심과 관련된 가장 친숙한 성경 기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일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서 많은 근심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절은 돈의 사용과 관련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 아주 긴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도덕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금과 은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도덕적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도덕적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사실 도덕적 존재인 우리는 언제나 돈을 비롯한 모든 소유물들에 대해 의롭게 혹은 악하게 다룹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돈과 다른 재물들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잘못된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가 원치 않는 것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의 죄는 다른 수많은 죄들과 복잡한 관계망으로 얽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탐심의 한 형태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다른 종류의 죄들도 불러옵니다. 돈을 많이 가질 때 사람들은 더 더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소유한 물건 수준으로 전락시켜 평가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소유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을 그들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이긴 하지만 사악하게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기반하여 그들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가구를 가졌고 좋은 차를 가졌냐 등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많은 부위를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그저 일하고 또 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되었고 죄입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존경과 관심과 친교를 요구하곤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 11장에서 9절은 이러한 부자들을 향한 차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의 편을 들며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지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에서 제임스는 부자들을 향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악합니다. 탐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인간적 도리도 내버릴 만큼 그들을 몰고 갑니다. 잠언 1장 18절과 19절은 탐심을 가진 부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비록 욕심이 눈에 보이게 신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인간적 품위와 도리를 말살시킵니다. 하나님의 채점 기준에 따르면 탐심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실격 사유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하는 자들은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그들이 청렴결박하지 못하고 탐함으로 인해 신문이나 매체에 나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탐심은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인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은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탐심은 그 안에 정말 끔찍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탐심의 예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탐심은 삶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가 가진 기질 혹은 성향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쳤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는데 롯이 그러한 사람들의 도시를 향하여 자신의 장막을 쳤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그 도시 내부로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정착했습니다. 그가 소돔으로 이동한 것은 충동적 결정이 아닌 마음 깊이 자리한 욕구가 도출한 결론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 왜 그가 소돔으로 들어가기 원하였는지에 관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물질적 번영과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삶 중에서 그는 전자를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에덴 동산만큼이나 번영되고 너무나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롯은 그 전자를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저마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의 집에 들어간 방문자들을 모독하려 하였을 때 롯은 자신의 도덕적 부패와 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문자들을 모독하려 하였을 때 실제는 그 천사들이었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롯은 너무나도 기이하게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19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예우를 베풀기 위해 자신의 수처녀 딸들에게는 죄악을 저지르는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선택들로부터 비롯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위들은 불신자들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불신자이기 이전에 무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묵살했습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도 심각한 영적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탐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은 그의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탐하는 자였습니다. 롯이 극적으로 피신한 뒤에도 또 다른 비극이 그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롯의 친딸들이 극악무도한 근친상간의 죄를 생각하기에 이르고 심지어 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롯과 관련된 이 모든 부패에 관해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이 롯에 대한 말하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기에 쓰인 의로운은 올바른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멸망해서 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탐심의 결과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물질적 소유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탐하는 자여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바라였으나 결국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소유하기 원했고 그래서 탐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지막에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빼놓을 수 없는 예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에게서 배움을 받은 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탐하지 말 것을 익히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상도 할지 못할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이는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극도의 비양심적인 죄를 짓도록 몰고 간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것을 향한 과도한 욕구인 이 탐심의 죄가 결국엔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그는 탐심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탐심은 그에게 치명적 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아멘. 유다의 탐심이 그를 배반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탐심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인 은화를 성전에 던져넣고 물러가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탐심을 부렸고 따라서 은하 30전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기회는 고사하고 너무나 망연자실하여 본인의 목숨마저도 스스로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탐심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에서 파용된 탐욕을 다루고 계실 만큼 탐심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금한다는 말씀을 통해 탐심 역시 금하고 계신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탐심과 탐욕이 동의어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탐심이 탐욕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은 저변에 깔려있는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하는 사람들은 탐욕스럽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탐심은 열 번째 계명의 징계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제2면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악한 성질도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금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탐심도 함께 금하고 계십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탐심에 관련되는 경우 그들은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들려줌으로써 얻는 대가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기 원치 않습니다.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원하고 따라서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그러합니다. 탐심은 내적 성향이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난 행위와 열매들이 그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탐심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아간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면 그의 탐심 때문에 무려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 자신과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탐심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악합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몇 가지 보물들을 훔쳐갔습니다.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가 그 물건들을 숨긴 이유는 자신이 그것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지된 행동임을 알았을지라도 그 물건들을 가지고픈 욕구를 누르기에는 그의 탐심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사실 그 보물들은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실질적 효용도 없었는데 바로 이 점이 탐심의 죄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들을 갖는 것이 유익이라 믿고 그들을 숨겼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챙긴 이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죄를 지어 얻는 유익이 그 죄가 불러올 엄청난 결과들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입니다. 탐심은 나의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내정하게 짓밟기도 합니다. 또 내 땅을 넓히고자 남의 땅을 가지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안위에 침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불평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돈들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엔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탐심의 사회적 파장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예산 감축에 들어가고 오로지 더 많은 이익을 갖고자 하여 많은 고용인원을 절감하고 또 그로 인해 가정들이 고난받게 됩니다. 셋째 탐심은 다른 죄들과 연관도 맺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남용이 탐심에서 기인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윌리엄 베커스는 당신이 필요 이상의 돈을 갖게 되면 오만, 자랑, 물절제한 정욕, 억제할 수 없는 오락추구, 불법적 쾌락을 향한 빈번하거나 계속적인 욕망, 덜 가진 자들을 향해 잘난 척하는 등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탐심에서 나는 악들에는 절도, 사기, 강도죄 등 모든 종류의 더 많은 부나 물건을 얻으려는 수단들이 포함된다. 탐심은 초조함, 궁핍한 자들을 향한 냉혹함, 끊임없이 확장되는 욕망들로부터 야기되는 악행들, 그리고 불만족을 낳는다. 탐심을 가진 자는 물질적인 것들, 즉 자신에게 기속시킬 수 있고 자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조절 가능하다고 보는 물체들에게 온 관심을 집중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리 그레엄도 탐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욕심은 인생에서 자신의 것 이상을 찾으려 한다. 그것은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속이고 훔치고 살인하고 중상을 무략을 일삼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 비평가 헨리 페어리도 다른 여섯 가지 악덕과 유사하게 탐심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고 방해를 마주할 경우 쉽사리 분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탐심의 죄를 푸는 성경적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게 막아줄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 스스로는 값을 치르지 않고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거저 무엇인가를 받기 전에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를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3장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것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짓고자 에브론의 동굴을 사려고 합니다. 에브론은 이에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동굴을 사지 말고 거저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망자인 사라에 대한 존경과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에 대한 예의와 친절을 보여주는 제안이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거저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지불 없이도요. 하지만 그는 에브론의 관대함을 이용하지 않고 그 은혜로운 손길을 마음으로만 감사히 받들고 여전히 그 땅에 대해 합당하게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관대함을 이용하려 할 때 우리가 탐심의 덫에 걸려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더 많이 거저 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저받기를 즐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원합니다. 둘째,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해지는 것이 탐심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경건함은 우리가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욕구를 갖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8절을 통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 이웃이 가진 만큼 나도 따라잡고자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으면서 겪는 마음의 번뇌스러움에 대해서는 절대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그 탐하는 자들을 스스로에게 물으십니다. 부자인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탐심을 부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탐했던 아합 왕을 떠올려 보세요. 아합 왕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합에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왕이었으되 그의 탐심이 결국엔 자신의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땅과 이웃하고 있던 이웃의 땅을 탐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웃의 죽음을 몰고 왔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이끌었습니다. 셋째, 탐심은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탐심에 대한 해법은 만족을 고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손을 펴는 삶,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써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탐하는 욕구를 다스리고 사랑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올바르게 정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는 탐심의 그물 가닥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헌금과 타인들을 도우는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타인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 날 후에 우리가 도로 찾는다고 알려줍니다. 나누게 되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눔이 탐심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탐하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는 불안하기에 더 갖고자 고군분투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몰래 감추고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결국엔 물질적 이득을 거의 자신의 신처럼 받들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의 탐심은 불쾌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죄로 인식됩니다. 탐심이 위험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술 취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라면 혹은 만약 그가 그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가난한 자를 박해하거나 부당하게 행한다면 그는 종교적인 척 가식을 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식을 멈추지 않더라도 만일 그가 몸담고 있는 종교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 종교가 그를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탐심의 모습들에 대해 마치 세상살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냐 미덕으로 탈바꿈시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탐심의 형태를 미덕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전 30년 전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심에 대해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엔 악한 것입니다. 존 카시아는 탐심은 언제나 그것이 존재해야 하는 탁월하고 아주 이치에 합당한 듯한 변명들을 동반해서 나타난다고 적었습니다. 탐심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탐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교훈을 심어주기를 기도합니다.